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능으로 자리하지 아니한다면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말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권능으로서 우리 속에 자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얘기는 그 13절부터 4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좀 분량이 많아서 38절까지부터만 읽었습니다. 1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 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그 설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설교에는 그 한 가지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을 했느냐, 그런 의문이 좀 그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말해봐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할 건데, 예, 그걸 안다면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들의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기회를 줬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백성들아,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에게 사람을 그 보내가지고 너희가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권해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백성한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런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마 회당장이 바울을 통해서 뭐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성급한 생각이라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장은요, 처음부터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것으로 어떤 예배라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는 누군가한테 그 말씀에 대해서, 읽은 말씀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회당장이 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적이 계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한 것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 이런 그 이사야 말씀 읽으시고는 이 글이 너희한테 응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회당장이든 누구든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고는 할 말 있으면 하라 이랬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 분이다 이걸 알았다면 회당에서 말하기를 허락지를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때 회당장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도였다 이것을 회당장이 알았다면 그래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겠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회당을 찾아온 것인데 회당장은 바울을 그냥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삼게 한 유대교의 한 무리로 그렇게 인식하고 바울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 살 말씀을 하라 이렇게 권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은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이었기 때문에 결국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하는 설교를 보면은 우리가 그 바울이 한 설교를 또 누군가에게서 한번 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을 다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부활했다. 쉽게 말해 그런 얘기가 지금 중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를 이미 앞에서 누군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설교와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 내용이 스데반과 똑같다 이건 그 아니지만은 그 맥락은 동일한 그런 설교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 스데반 설교 다 읽어보고 또 바울 설교 다 읽어가지고 비교하면 좋겠는데 글다가는 시간 다 지나가니까 여러분 알 거라 믿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다. 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 설교할 때에 바울이 그걸 못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스데반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 듣고 나가지고 이런 놈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져가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도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그런 설교를 지금 자기가 또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설교란 말이죠. 이게 재미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스데반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뭐 변화가 되었다거나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자신은 스데반 설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바울의 입장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바울 입장에 설교를 한다 이럴 거예요. 일단 스데반의 설교가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걸 생각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과 똑같이 설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한 얘기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죽이기까지 했겠는가 이렇게 좀 이걸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분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는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그런 설교를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설교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줬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음 안식이 다시 말하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 어떻겠습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시는 게 옳냐는 얘기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먼저 이 설교를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은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설교한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어떤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더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사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이걸 빼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낫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설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영향, 이걸 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인 설교가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궁리하지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 볼 수가 없고 항상 그게 그거인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은 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산에 간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또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 이걸 우리가 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만약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든가 또 예수를 믿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스데반과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본다면 스데반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실컷 설교했는데 어느 한 사람 스데반 설교에 동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스데반 죽여라 소리치지 않냐 그 말이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실패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이미 포기한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러면서 볼 때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설교에는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고 있었다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갖지를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내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않고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설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목사가 설교 자체가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은 그것을 설교는 100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보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되면은 말씀을 내 멋대로 가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 듣기를 싫어할 거다. 그러니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요리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은 내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 이걸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도 고쳐지는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자기는 단지 해야 될 말, 내가 할 말이 뭐냐? 그걸 생각, 그 말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고 오늘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수천 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다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반응이 나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회개한 반면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오게 잡아 가두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설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 학위에 달렸다 이런 생각,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내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미련한 자다, 죽은 자다, 보지 못한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말씀에 대해서 감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내가 힘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렇게는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 알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식의 말을 하면 항상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보는 거 필요 없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길인데 그 길을 내 스스로 달려가서 목적지 도착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목적지 도착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 모두가 무지한 나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다는 얘기죠. 내가 성경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말씀 봤더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인간 자체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할 것은 감사함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나는 제대로 너네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여전히 무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냥 읽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예수를 만난다, 꿈도 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사도 바울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뭐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당연히 설교 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보다 인기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은밀히 좋았는데 바울은 말이 은밀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말이 은밀했다, 이게 우리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같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뭐 졌다고 하고 말이죠. 외형도 볼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나바같이 그럴듯한 모습에 은밀히 잘하는 그것을 더 사도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야, 설교 잘한다, 뭐 느낌이 온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구약의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를 설명한다. 평범한 그런 얘기에 지나지를 않다. 그 말이죠.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설교한다면 사람 다 잠잘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떨쳐버리지 못한 유혹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은 사람들 흥미를 잃을 거니까 뭔가 흥미를 끌만한 그런 말을 하자. 이런 유혹을 제가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물론 제가 그런 실력이 없어서 결국 평범한 말을 하고 끝내지고 있지만은, 이런 유혹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범한 그냥 말을 하면은 이건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릴 거다.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니까 흥미를 끌만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쳐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아까 질문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의 설교가 잘한 설교인가 못한 설교인가? 아주 잘한 설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파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잘한 설교입니다. 말씀을요 그대로 전했다면은 그건 누가 뭐래도 잘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유창한 음변으로 재미있는 말을 팍팍 섞여가면서 사람들 울려고 웃기는 그런 설교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우린 대개 실컷 웃고 나면은 뭔가 설교를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재밌었다, 뭔가 좀 느낌이 오더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데, 재미있다는 것이 설교, 좋은 설교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차라리 재미있는 시간 지내려면은 개그 콘서트, 그거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그걸 보시고 웃고 말지, 설교 시간에 재밌는 것은 안 떨어지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아주 잘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 이걸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자, 여러분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 반응을 죽었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강하게 반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세력도 있었단 말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합시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말씀만 그대로 전하니까 야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참 힘든 얘기입니다. 뭐 하도 그동안 듣기 거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만성이 돼가지고 듣는 등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듣기 싫고 반감이 일어나는 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는 나를 치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부정을 하는 것,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 인간은 잘한 것 하나도 없다, 몽땅 아플 뿐이다, 이게 말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냐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예의를 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의 설교가 그들 행위를 싹을 무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꾸 악하다, 너희는 하나님 아들 죽인 것이다, 너희가 율법 지킨다고 안 지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자기의 공을 다 무너뜨려버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 칭찬해주고 축하 세우지를 못할 망정 착한 행동을 해도 너희 죄인이다, 뭐 다 못났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또 그런 말들을 가지고 뭐 교회가 뭐 부흥이 되겠습니까? 예, 신앙적 교회에 자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설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가장 먼저 설교가 비운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운하냐면은 인간의 일을 부추기고 잘한다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마음이 나도록 잘한다 잘한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은혜 줍니다. 이런 말을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든 걸 이룹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힘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다는 것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와지는 참된 설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설교는요 여러분의 기분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 감정 같은 것은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것, 이게 설교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듣고 화를 내든 아니면 설교에서 쫓아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긴 문제라 그런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믿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말을 아낀 제 자신의 모습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가지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동안 못한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못한 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감정 보호한다고 할 말 못할 말이요 굉장히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심으로 성도를 생각해 주는 설교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설교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의로 여러분께 부딪힌 설교를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자연히 여러분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내 기분과 감정을 보호해주는 그런 설교보다도 나로 하여금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알게 하는 그런 설교를 기다리는 것, 그게 여러분께 필요한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죄를 알고 내 부족을 알았을 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내 부족을 아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개인의 감정, 기분 같은 건 적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친다, 나의 허물과 부족을 드러낸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예 맞을 준비하고 말씀을 대하자 그런 얘기죠. 저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도 맞아야 됩니다. 우린 그만큼 허물이 많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을 듣기보다는 아픈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게 아픈 말을 들으려고 예를 쓰시라 그 말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말씀에서 그 아픔을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것인데 나에게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위로받는 것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도 바울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만 믿는 그런 바울로 살아가고 날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설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치는 그런 말씀에서 나를 싸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시는 교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나를 버려버리고 나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